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오늘 공부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지난 레슨에서 배운 히브리서 6장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6장은 배교의 위험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결국 신앙을 떠나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장 강의에서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중에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중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6장의 경고를 바탕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등을 돌리는 죄,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엄중함을 매우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배교의 심각함을 보여주신 후 저자는 곧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을 상,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교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경고이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실 희망과 보상의 약속을 함께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 개요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26에서 31절 신앙을 저버림에 대한 경고, 둘째로 32에서 36절 믿음의 보상,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 말씀, 인내자의 소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저버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매님들께서 숙지하시면서 배교의 뜻을 찾아보셨죠?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는 믿음에서의 의도적인 떠남,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6에서 31절의 경고는 바로 이러한 배교의 죄, 즉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에 대한 경고이며 성경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서 짐짓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헤쿠시오스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계획하고 숙고한 끝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짐짓죄를 범한 것에 있습니다. 즉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가가 버겁게 느껴지고 결국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배교는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배교자가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의 유혹, 영적 게으름, 옛 삶에 대한 미련, 핍박, 공동체로부터 이탈, 거짓 교사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결국 나라는 자아가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교를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모두가 가룟 유다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10장 1에서 4절을 통해 알 수 있듯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유다를 포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반할 자인이라라고 성경에서 배교의 위험을 언급하셨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지만 이미 마음의 배반의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경제적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궤를 도둑질도 하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보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중심에는 점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따르는 이유도 결국 자신의 기대와 이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뜻과 욕망을 붙드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끝으로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절망적인 자살을 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결국 최종 심판을 받은 배교자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유다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붙들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 중심적 사랑과 신뢰가 점점 커질 때 교회 안에서의 권면조차 부담으로 느껴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만족시킬 때 믿음의 결단은 미루어집니다. 또한 오래도록 반복해온 잘못된 삶의 패턴에 집착하고 달콤한 말로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자신의 마음과 판단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고는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없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범한 세 가지 중대한 죄를 현재의 신앙생활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형식적으로만 붙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필요성과 가치를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와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리입니다. 만일 회개 없이,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피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자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회개를 진지하게 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약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셋째,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감동시키실 때 사람들은 겉으로 순종하는 듯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심각한 배교 행위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포할 때 완전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짓지만 회개할 마음도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은 신앙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지만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되고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떠나는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배교자는 불신자이지만 모든 불신자는 배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교자는 불신자이지만 모든 불신자가 배교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는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배교하기 전까지는 그를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것에 대해 배우고 듣고 믿는 이들과 연합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교회에 가셔서 저 사람이 배교할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아니면 나일까 하고 서로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경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깨우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무서운 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교의 심각한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죄에 대한 심판의 정도도 잠시 보겠습니다. 27절은 배교자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사할 희생이 남아있지 않는 절망 속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대적하는 자를 삼킬 맹렬한 불이 남았습니다. 즉 구원의 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심판이 왜 그렇게까지 엄중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경우와 비교합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율법 배경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나 하나님 언약을 고의로 깨트린 자에게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즉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도 이미 무겁고 자비 없이 다뤄졌던 죄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앞서 배운 세 가지의 중대한 죄로 인해 심판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배교자는 단순히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이며 겉으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섬령 깊은 곳에서는 유다처럼 불순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율법 시대의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였지만 그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거역한 자도 엄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 구원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대적, 곧 원수로 선언하시며 친히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배교자는 바로 그 화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원수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배교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즉 그분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에도 신실하지만 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7절 말씀으로 심히 두려운 심판과 적들을 삼킬 불의 진노가 있으리라. 그리고 31절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배교의 결과는 구원을 잃는 문제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 전체를 거부한 큰 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듣고 복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무지 속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죄입니다. 그동안 신약에서 배우신 예수님은 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부드럽기만 한 분으로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을 통해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이며 그만큼 진노 또한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빛을 거부할수록 어둠의 책임도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 주실 보상과 격려로 희망을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호인 믿음의 보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의 고난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기도 하였느니라.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담당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저자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그들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갇혀있는 이들을 돕고 재산이 빼앗기는 두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함과 확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때문에 조롱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산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록 그것들을 잃을지라도 참된 소유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32절, 33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교제하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지금 다시 뒤로 물러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고난을 겪고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참된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 큰 존경을 보였고 그분의 백성에 대해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신뢰를 두어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마라톤 경주를 하신 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LA 마라톤에서 주자가 18마일 지점을 지날 때 결승점이 옆으로 스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지만 아직 8.2마일을 더 달려야 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유턴을 하고 다시 결승점으로 돌아와야만 전체 26.2마일을 완주하는 것이죠. 18마일에서 결승점을 보았을 때 힘듦은 몇 배가 되고 발톱도 빠지고 무릎은 뒤틀리고 근육은 떨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나온 길과 결승점의 환희를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며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을 하셨을 때 기억을 하시나요? 복음의 참뜻을 알았을 때의 기쁨, 새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푹 빠졌던 그때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압박이 쌓이고 양심이 흔들리고 죄와 싸우다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이 익숙한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라.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움과 담대함, 위험을 감수했던 그 믿음을 회상하라. 왜냐하면 그때 알았듯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영구한 상급, 즉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32절에 기억하라는 아나미네스코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무엇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주의를 깊게 되돌아보고 마음속으로 그때의 경험과 진리를 다시 재구성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도 아직 참된 빛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촉구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붙들고 있는가? 하고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장치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밀어주는 힘입니다. 그들은 이미 더 나은 소유와 영원한 기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성, 인간관계, 재산을 누리는 것도 잃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경험은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거의 결승전을 바라본 마라토너가 마지막 구간에서 멈춰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참된 믿음에 이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가야 비로소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매님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시죠? 이번 주 동안 약속 잘 지키면 내가 레고랜드 데려가 줄게, 디즈니랜드 데려가 줄게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행동이 막 바뀌어요. 하지만 중간쯤 가고 하루 이틀 지나면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지고 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때 자매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잘하고 있네. 곧 있으면 가겠는데? 이렇게 응원하지 않으셨나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영혼의 닻과 같은 소망입니다. 그 닻은 우리 쪽에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약속의 확실성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요, 인내자의 소망을 보시겠습니다. 앞절에서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그 보상을 위해 인내하려고 하셨습니다. 보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요.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주께서 정하신 날에 오십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멀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진 순간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며 복음을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갇힌 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황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버거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부부 갈등, 고부 관계, 재정의 압박, 직장의 스트레스, 삶이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나만 이래?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지? 모르겠다. 핍박의 형태는 다르지만 외로움, 좌절, 무력감, 버티기 힘든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아닙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실 이가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얻는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흔들립니다. 불평이 나오고 신세한탄도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39절이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이미 우리의 삶을 견고히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시련이나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 안에 붙들린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매님도 오늘 히브리서 26에서 39절 말씀은 배교자에게만 특정되어 두려움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돕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지금 믿음의 경주 어디쯤 오셨나요? 아직도 주님의 약속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어리석은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자라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이 버겁고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흔들림보다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감정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마음을 두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